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또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그래도 전단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뭘 보기로 원했냐면 그분의 중심? 중심? 이런 걸참 담고 싶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성지여고 옆에, 성지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장군동 다리가 나와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렇게, 바로 그 시청 바로 입구에 보면,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장군동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큰 다리 밑에 보면 그 천이 흐르는데 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 밑에 평상을 두고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이렇게 여름 때. 어느 날 이제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제 아부자부자하고 그 천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 팔 해가지고 다리 위에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시 옷 입고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핫도그 전문용으로 핫도그 이렇게 막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저분 누군 줄 아냐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마산에서 유명한 분이래. 그러냐고. 이게 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근데 그때 당시 10원짜리 가지고 막 치고 있는데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냈니 안 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서 말다툼을 조그맣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인생인가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나도 나이 들어서 저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결국 저렇게 살고 이제 시간 보낼 게 없어서 앉아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제 마음에 참 안심하다. 인생이 저런 건가 이런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누구를 봤냐면 CCC 출신이거든요. 그 김중곤 목사님 그 수련회 갔다가 김중곤 목사님 그때도 연세 한 70 가까이 되셨을 텐데 이분이 나오셔서 메시지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백문일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날씨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100가지 질문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외치다가 다 눈물 빨아내고 이랬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그 김중곤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 저리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연세 드신 노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귀중하게 쓰인 분들 보면 항상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저 열정은 왜 나온 것이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별로 부럽지 않았어요. 다른 거. 그 중심, 그 한이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리 싸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단지에 있을 때 별로 앞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으면 저는 이제 성향에서 이게 신발 들고 앞에 가는 스타일이 못 돼. 근데 어쩌다가 앞에 앉으면 저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뚫어져라 쳐다봤죠. 쳐다보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나? 하나님 왜 저 중심 그걸 알고 싶어서 눈빛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서 그 말 하나에서 그걸 알고 싶어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 전부 다 동일하게 고개를 탁 숙여가지고 메시지 했다가 고개는 동일하게 고개 들고 읽거든요. 다 고개 숙일 때 저만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를 좀 보신 것 같아. 죄는 적지 않나요? 저는 적는 거는 나중에 가면 저보다 잘 적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거 뺏기면 되고 그분의 중심을 예,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앞에 그 노인들의 어떤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목말랐던 게 뭐냐면 그런 중심, 그런 한 이게 항상 목말랐어요. 결국 그게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아니면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 붙어지는 사람 이거 다 따라온다. 그 가슴에 뭐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다 따라온다. 항상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항상 배우려고 하고 중심을 그 중심의 한을 갖는 쪽으로 계속 좀 인도를 받았던 것 같고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산제일교회에서 떠나올 때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파워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오철록 목사님 이런 분도 이거 빼고 이름을 걸어냈네. 한 번씩 오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 메시지 듣던데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리 잡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뭐 대학 선교국도 별로 영향이 없었고. 동산제일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분이 제안하기를 자기 자리를 보장해 주겠대. 내가 네 자리를 보장해 줘. 자기 말만 잘 들으래. 근데 제 마음에 그때 당시 제가 그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고 밑에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저분의 가장 최측근이 저 정도야 이게 저한테는 뭐 교만한 말인지 몰라도 상처가 됐어요. 가장 옆에서 집회를 많이 참여하고 저렇게 수종되는 인물들의 수준이 저래? 이런 게 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리를 보장해 준 남들 저 밑에 들어가 분들 나는 똑같겠구나. 어느 정도 위치는 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500원 들고. 서울이 올라오게 되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잘 나가는 자리를 선택하기보다 그 제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그 한을 따라가려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마음에. 또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고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중심을 여전히 그들에게서도 배우려고 하고 제게 있는 부분들도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싹 없앴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중심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케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 레니 목사님 이런 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다고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실은 다른 건 다 지나가더라고요. 30군데씩 다락방을 뛰었었는데 그 역사 다 지나가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 다 지나가고 90% 이상 뭐 지나가고 지금 그래 그나마 나은 멤버들 중에 다수는 뭐 제 교회의 성도들이겠지만 역사 이름 뭐 다 지나가더라.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슴에 뭘 심으냐 이것만 남더라고. 이게 계속 쌓여져 가고 이게 기준이 되고 요게 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니까 항상 지금도 그 중심에 대해서 늘 목말라요. 베드로후서 3장을 오늘 읽은 거는 한 번은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훑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연관된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막 보게 됩니다. 업으로 있을 때, 불리움을 받았을 때 다 버려두고 따라갔고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많은 메시지와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도무지 남이 알 수가 없는 중요한 자리마다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변화산 사건에서 보고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해보고 수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고 심지어는 또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욕도 들어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고백했다가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일련의 일들의 과정을 겪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남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베드로에게 많이 남았을 거고 베드로의 경험도 베드로에게 많이 남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어떤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가슴에 한이라는 걸 심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에 대한 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했는데 그분의 재림을 두고는 목숨 거는 일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 간절함을 심었구나. 한을 심었구나. 라는 것들이 제가 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성령 2장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사실적으로 드러났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 이미 있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미 사실은 결론이 다 났거든요. 제자를 사도로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을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될 사도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이미 구약에 있던 성경의 구절을 언급하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 가지고 있던 그 한이 12절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는 지금 명령이고 부탁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본인과 동행하고 있을 때 본인이 했던 실수 또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이게 계속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흐릿해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자기한테 답으로 다가오고 그게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 네가 네 스스로 가지만 조금 지나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께서 주님 및 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하나, 일어났던 사건 하나, 많은 것들이 실제로 비수처럼 계속 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거죠.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우셨을까? 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베드로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불렀다고 그냥 대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그렇게 세우셨을다고 할 때, 원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을 불러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셨지 않을까, 틀림없이. 그럼 뭘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냐? 그게 단순 경험이었나? 아니면 좀 더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었냐? 아니면 남들보다 좀 특별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냐라고 물어볼 때 다 맞는 말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부분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많은 부분들이, 또 아픔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게 한으로 소화될 수 있다면, 분명히 아픈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이지 않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조금 전에 제가 유집사님, 유성욱 권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제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아들을 보는데 아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나이 때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내가 저 나이 때 어땠지? 그래서 그 간증을 좀 했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너무 좋았고, 세계복음을 하고 싶고 이거밖에 없다는 결론은 하나님 은혜로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펼쳐질지란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전단체 있으면서 하는 그 세계복음은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다 아니라 그냥 걸었는데 그 걸음이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지금 현재 살리고 있고, 이렇게 이 내 눈앞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로 드러나리라고는, 사실은 세계복음화 하고 싶었지만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모를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너는 모를 것이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앞길을 설계하는 정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드려보고 그 믿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20년 후에는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을 담으실 때 그 담으신 그 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응답이다, 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한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더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보다 신방 때 메시지를 몇 번 했는데 빌립보 3장 10절이거든요. 10년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메시지를 빌립보 3장을 쭉 묵상하는데, 주로 빌립보 3장에 보면 뭐 배설물이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그냥 뭐 쿵 부딪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거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누리고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가 질문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쇼킹으로 온 거죠.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고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라고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뭘 원했는지가 그냥 가슴에 확 다가오더라. 이토록 원했구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이토록 간절히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아, 바울의 인생이 저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깨달았죠. 베드로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한을 깊이 새기신 겁니다. 했던 실수 아니면 경험, 기적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한이 되어서 주님이 세계를 맡기실 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3년 반 동안 사실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작업하셨고 베드로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굴리게 됐다가 예수님 가신 이후에 그 충분히 소란스러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바로 탄탄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120명 남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그걸 다 뚫고 나가면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 몰려오는 그런 목회자의, 그냥 베드로의 목회자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교회를 끌고 간 인물이 됐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성령 인도지. 아니, 성령이 충만받고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령 인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안이. 실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랬냐 할까? 내가 내 주님과 같이 이렇게 바로 못 박히기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순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한인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한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 올라가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주님이 부탁하신 말에 대해서 말씀 하나, 복음 하나를 딱 한으로 붙들고 일평생을 그림을 그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참 부럽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막 이런 게 막 담고 싶어요. 제가 삼국지로 있다가 거의 울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삼국지 일단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했는데, 삼국지에 보면 이제 그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유능한 장수 중에 한 명이 조자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비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잡혔어. 아들하고 같이 잡혔어. 근데 조자룡이 자기 주군의 아내를 건지기 위해서 혼자서 들어갑니다. 적군에. 그래가지고 다 무찌르고 결국 구출을, 그 아이를 구출을 해오죠. 그러니까 구출을 해오니까 이 유비가 그거를, 그 아이를 받아들고 아이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내 던져버립니다. 네가 뭔데 내 부하를 죽일 뿐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조자룡은 너무 감동이 하고, 주군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뭐 눈물 빠져대는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게 막 부러운 거예요. 저 주군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중심, 그리고 그 주군된 입장에서 부활을 아끼는 이런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것도 나라 살리겠다고 이루어진 그 한인패기.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너무 그런 게 부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어떤 한으로 살아야 될 건가가 그런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도 막 이렇게 찔림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과 또 집사님의 가문의 가정에 남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한을 저는 심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은 하나님 주신 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한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한을 얻게 됐는지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됐는지는 본인이나 또 우리 주변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 가슴에. 이 집사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 집사님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게 이 한이라,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축복이 어떤 거냐면, 차원이 다른 은혜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아까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20년 전에 제 모습을 잠시 보게 되면서, 20년 후에 내가 이러리로는,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는, 또 실제로 그 나라와 대륙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뭐 후계자? 뭐 이런 생각, 누가 후계자가 되냐 해가지고, 뭐 제2의 뭐 후계자? 뭐 이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있도록, 지금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부분에 매번 사역 때마다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점점 사역은 크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은 더 많으시고, 하나님이 점점 믿음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이거 할래라고 계속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 마음에.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이 한을 주셨으니까, 집사님과 온 가문이 이 한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을, 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한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되길 바라고, 이 한이 참으로 감사하게 또 우리 두 자녀 전달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1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본다고 얘기했는데,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감정을 너무나 많이 탐탐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엄마 가난만 구슬픈 거 들어도 확 들어가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음악을 하나를 통해서 깊이 파고 들어오구나. 이게 그냥 나 바로 인도를 받고 싶은데, 틈이라는 것이, 공격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누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 그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인간들이 워낙 몸을 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당사국 사역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 사역에 나가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만큼 가능할까? 이 정도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잠시 딱 멈추는, 그런 생각하면 부담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 뭐 확보가 어떻게 돼야 되고, 누가 빨리 보내야 되고, 누구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브라질은 왜 연락이 없지? 막 계속 신경을 좀 쓰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계속 부담이 돼. 해야 될 일이니까 잠시 멈추고 이 일이 무슨 일이며 이 일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합니다. 하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주의 소원이고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해야 될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일에 묻히지 않으면서 감사하게 돼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돌아다니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쯤 이걸 언제쯤 전원주택에 뭐 가서 콩 심고 그걸 할수 있을까? 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하면 되지 덜할 수는 없을 것인데 계속 더 많이 움직이는 인생을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이 까마득하거든요. 저기서도 해외에서도 돌아다니고 국내에서도 계속되고 성전 앞으로 더 크게 생기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전용기 헬기 태워주겠습니다. 헬기 사다 주겠습니다고 얘기하는데 참 좋은 말인데 헬기 사서 더 돌아다니라 그 말이잖아. 그래서 그렇지 내 인생은 이렇게 되겠구나. 계속 돌아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다녀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탁 하면 이 마음에 뭐 하고 있지라고 질문만 탁 던져도 그 얘기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건데 아마 피곤하고 저는 피곤함이 뒷골이 좀 많이 땡겼는데 뭐 이러고 있고 어깨 막 돌리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밤늦게 저 지방에서 마치고 혼자서 차 몰고 아이들 태우고 와이프 태우고 막 이렇게 뭐 새벽까지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서도 저는 차를 타면 말을 좀잘안 하거든요. 찬양이나 메시지 이런 거안 들어요. 생각을 계속 해요. 메시지를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메시지 생각하고 쭉 올라오는데 육신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한 번씩 묻습니다. 왜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말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안해. 내가 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해야 될 일이나 앞으로 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가 하고는 별개로 그게 이렇게 딱 짧은 시간에 그삶 자체가 행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후회해본 적도 없고 여러 비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쏟아질 때이 길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 한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남들이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틀어지면서 다른 얘기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가슴에 주신 그 한이 계속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이라는 건 절대 쉽게 오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쉽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왔을 때 주신 은혜는 분명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이 진실로 복음이 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누리기를 그 한을 가지고 당대의 세계복음 규정하게 정말 수정되기를 개인적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처음부터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윤혜 집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룰 사역이 얼마나 큰지 기대가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여종에게 한을 심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한, 주의 재림에 대한 그 한, 그 한이 결국은 주의 재림을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 가지고 살면서 항상 당대의 세계복음을 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임하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올인하는 귀중한 가정들도 마음껏 축복하시되